몇 년 전부터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그 트렌드 코리아 한국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작년에 1등했던 단어가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첫 글자를 따서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령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커피 한 잔, 이게 소확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허그를 한다든지 뽀뽀하는 것도 소확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좋아하는 게임을 딱 하고 자는 거죠. 또 소확행이 될 수 있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소확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큰 돈이나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확실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소확행, 너무 좋은 단어 같아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정말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온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그리 좋아만 할 수는 없는 단어가 소확행이란 단어입니다. 소확행이 한국에서 갑자기 유행하게 된 것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 때문인데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 때문일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행복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복을 느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한번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의 연장이 청년들을 공무원 시험으로 이렇게 몰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확실한 직장이 없어 보이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공무원 시험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망하지 않으니까 공무원 되면 끝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소확행은 회색빛 미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단어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서글퍼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소확행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더 미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소확행에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소확행을 성경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소확행의 삶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소확행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죠. 작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그와 같은 소소한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볼 때는 이 소확행은 그리스도인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미래에 주어질 크고 확실한 행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이죠. 미래에 주어질 크고 확실한 상급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주어질 크고 확실한 상급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소하고 작은 행복만 쫓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만큼이나 확실한 것이 있어요.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천국이죠. 그리고 천국만큼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소확행을 패러디해서 달리 표현하자면 대확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대확행이 있습니다. 크고 확실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도 차별적으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상급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의 전통 신학에서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차등적인 상급이 있다는 것이 전통 신학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확행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거룩한 욕심, 천국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참고 견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거룩한 욕심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성찰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해프닝을 다루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해프닝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관광하러 가는 길인가요? 성지순례하러 가는 길인가요? 서울 가듯이 출세하러 가는 길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고난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 길을 가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고난받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의 연장선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티브예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에 있을 당할 일을 말씀하세요. 그 당할 일이 무슨 일이냐면 33절에 나오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인자가, 예수님을 가르치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당하실 일을 예고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말을 듣는 제자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닌 선생님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35절이 첫 반응인데요. 이 반응이 동상이몽의 반응이에요.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핵심 제자예요.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핵심 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의 영광을 받던 3명 중에 2명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대묻습니다. 뭘 원했을까요? 스승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 제자들이, 그것도 핵심 제자가 뭘 원했을까요?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청입니까? 핵심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요청입니다. 맥락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만 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선생은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한자리 얘기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1절은 이 대화를 듣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내었을까요? 자신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한자리를 하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먼저 말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죠.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투영한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화를 냅니다. 가령 누가 잘난 체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잘난 체를 하면 막 화가 나요. 왜 화를 낼까요? 자신의 마음에도 잘난 체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10명의 제자의 심리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42절 이하는 예수님의 결론적인 가르침입니다. 높아지기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먼저 42절은 세상적 관점에서 높아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모습이겠죠.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그들을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높아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는 거예요. 주관할 수 있고 부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 관점에서 높아지는 것이에요. 갑질할 수 있는 파워를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짐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다른 기준에 높아짐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3절 중반부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크고자 함, 으뜸이 되고자 함은 예수님께서 나쁘다라고 금한 것이 아닙니다. 크고자 함, 으뜸이 되고자 함은 좋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확행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소한 행복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세상의 높아짐은 통제력이 많아지는 것이라면 파워가 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높아짐은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높아짐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욕심은 한번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의 삶 가운데 실천을 하셨어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습니다. 45절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낮아지셨고요, 섬기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셨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어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확행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이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우리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대확행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더 정확하게는 천국에서 주어질 크고 확실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확행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소확행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제시한 대확행을 위해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더 큰 상급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발적인 고난을 통해서 가능해요. 억지가 아니고요. 자발적인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모습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섬김과 종의 모습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상급에 차등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욕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발적인 고난을 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발적 고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적용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헌금은 자발적 고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십일조를 한다는 것은 자발적 고난이에요. 여러분, 십일조만 몇 달 모으면 컴퓨터를 살 수 있습니다. 십일조를 몇 달 모으면 소파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인 고난, 희생을 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11시 15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도 참 귀하죠. 하지만 1시간 전에 와서 마하나임으로 섬기는 것은 더 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더 있다가 아이들을 위해 섬기고 갑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사랑방에 출석하면 되죠. 근데 방지기들은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자발적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헌금과 헌신은 여러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크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욕심, 자발적 고난입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소확행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발적 고난을 택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